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건?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그리고 우리는 앉아서 커피를 마시네. 서로 무심함을 드러낸 채. 사모스 섬의 피타고라스는 라떼를 마셔보지 못했다. 소크라테스는 마키아토를 한 번도 음미한 적이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위대한 사상을 생각해냈지만 생전에 레드아이를 들이켜본 적이 없다. 앤 콘웨이는 커피를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아마 이것을 마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신은 영국의 약제사들이 커피를 두통을 치료할 신종 약물쯤으로나 생각하던 때였다. 오늘날 노바티스 제약사의 엑세드린이 나오기 전에 커피가 두통약 구실을 한 셈이다. 철학은 커피보다 천년도 훨씬 전에 생겨났다. 그러나 커피는 17세기에 베네치아를 통해 유럽에 처음 소개된 이래 그 어떤 물질보다도 서양의 철학 사상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고대 지중해 지역 사람들은 커피를 몰랐다고 한다. 그러나 기원전 980년에 부하라 인근에서 태어난 페르시아의 비범한 지식인이자 의사이며 과학자였던 이븐 시나는 커피와 그 놀라운 맛과 효능에 대한 글을 남겼다. 계몽주의 시대는 커피를 마시며 불을 밝혔다. 프랑스 철학자 드니 디드로는 백과전서에 커피 열매를 빻는 기구의 그림을 집어넣고 당시 유럽 사람들이 알고 있던 커피에 관한 모든 지식을 기록했다. 또한 벤자민 프랭클린과 토머스 제퍼슨 같은 외국의 유명 인사를 비롯하여 당대에 살아있는 인물들이 쓴 글도 이 책에 담았다. 따라서 1762년에서 1777년 사이에 발간된 백과전서는 그 시대를 대변하는 위대한 지적 성과였다. 디드로가 원고를 편집하는 동안 볼테르는 커피를 음미하고 있었다. 볼테르는 지금은 레스토랑으로 바뀌었지만 당시에 유명하던 파리의 커피하우스에서 날마다 커피를 50잔씩이나 마셨다고 한다. 헤겔도 커피를 무척 좋아했으며 18세기에는 일반 서민들도 커피를 즐겨 마셨다. 1832년 미 육군의 부관참모 로저 존스는 부대 내의 알코올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일반 명령 제100A호를 발령했다. 이를 통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스키 배급을 중단하고 부대원들에게 커피와 차를 배급했다. 그러나 1862년 연방의회가 특별한 경우마저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마침내 병사들은 커피밖에 마실 수 없었다. 남북전쟁에 참전한 수만 명의 북부군 병사들은 전투를 수행하면서 어느새 커피를 마시는 것이 몸에 배었다. 그 뒤 이어진 여러 전쟁에 참전한 많은 미군 병사들도 커피를 늘 옆에 두고 마셨다. 정치 철학자 에이브러함 링컨이 대통령의 집에서 커피를 타온 남자 직원에게
이게 커피면 홍차를 갖다 주고 홍차면 커피를 갖다 주게
라고 말했다는 때는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이었다. 그 시기에 가장 유명했던 미국 철학자는 시인 월트 휘트먼인데 커피와 관련된 그의 이야기는 알려진 것이 없다. 하지만 오늘날 뉴욕주의 헌팅턴 스테이션에 있는 월트 휘트먼 몰에는 스타벅스 커피 전문점이 한 군데 있다. 여기서 스몰 사이즈를 주문하면 톨이라는 12온스짜리 커피를 준다. 8온스짜리 쇼트도 있지만 가게 메뉴판에는 적혀있지 않다. 오늘날 휘트먼이 다시 살아나서 스타벅스가 매장의 외벽을 치장하느라 플리피라는 자신의 시집에 들어있는 식구를 새겨놓은 곳이 88군데나 되고 자기 이름을 딴 주차장이 5천 군데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도 커피를 한 모금 머금고 상상해봄직하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의 북부 도시들에서는 사회계몽운동이 한창 일었다. 시카고의 사회복지관 헐하우스를 설립한 제인 애덤스 같은 사회철학자들은 가난한 노동자 계급 민중들이 선술집에 가지 않고 술의 유혹을 피하면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커피하우스를 여러 곳에 개점했다. 2차 산업혁명이 성공하면서 대량 생산으로 값이 싸진 커피는 전 세계 많은 곳에서 계급과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즐겨 마시는 음료가 되었다. 괴테와 루소를 비롯한 19세기의 많은 철학자들도 카페인 중독자라고 할 만큼 커피를 즐겨 마셨다. 커피는 사람들을 생각에 빠지게 한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철학과 관련된 토론과 논쟁, 언쟁,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역사적으로 커피는 지적 에너지의 발산을 자극하는 음료였다. 대개는 더욱 급진적인 다양한 논쟁들을 벌이다가 마침내 장황한 수다로 끝났는데 때로는 반대와 선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런던에 이르기까지 커피는 수많은 군주와 제후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들은 당신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는 음료의 복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가 풀어주기를 반복하다. 결국에는 민중의 자유로운 사상을 질식시키려던 헛된 짓을 포기했다. 카를 마르크스는 자신이 매우 좋아하는 블렌드 커피를 마시면서 사적 소유권 주장을 공격한 반면 자유무역은 지지했는데 그것이 국민국가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무정부주의자 엠마 골드만은 마르크스에게 갈채를 보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20세기 미국의 여성 작가 에인 랜드와 남편 프랭크 오코너는 손님들에게 커피를 끓여주고 데니시 페이스트리 같은 과자 조각을 내오면서 아마도 마르크스를 경멸하며 비난했을 것이다. 랜드의 소설 속에는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하지만 커피를 마시며 특별히 철학적으로 사색하거나 토론하는 장면은 본 적이 없다. 뛰어난 논객이자 선동적 지식인이며 커피 애호가인 노암 촘스키는 랜드가 마르크스에게 퍼부었던 비난을 거꾸로 랜드에게 돌려주었다. 촘스키 명예교수는 프로파간다와 여론이라는 책에서 커피의 경제에 대해 흥미로운 의견을 개진했는데 이것은 커피 애호가들이 나중에 자유무역, 공정무역, 직접무역을 놓고 진지한 토론을 차분하게 나눌 불쏘시개로 아주 적절했다. 밥 딜런은 1960년대에 자신이 부른 서정적 민중가요의 특징인 민중의 사회적, 정치적 각성이라는 철학적 사유를 이끈 사람이었다. 그러나 1976년 희망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커피 한 잔만 더 라는 곡은 짝사랑하던 여인에게 떠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만 더 달라는 애절한 노래다. 록큰롤의 음유시인 폴 사이먼은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절망과 소외를 이렇게 노래했다. 그리고 우리는 앉아서 커피를 마시네. 서로 무심함을 드러낸 채 바닷가의 조가비들처럼 넌 바다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겠지. 떠도는 대화 속에서 그리고 무의미한 탄식 속에서 그것이 우리 삶의 경계인 것을.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생각에는 커피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 철학자나 시인은 새로운 영감을 떠올리거나 쉬면서 머리를 식힐 때 또는 은유적 사고가 필요할 때 커피를 찾는다. 농부나 커피 볶는 사람, 바리스타, 심지어 옹기장이도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는 이 생각 발전기가 필요하다. 텍사스주 맥카니에 있는 콜린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의 철학 교수 리바이 브라이언트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라벌 서브젝트에 이런 글을 올렸다.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파란색 커피 머그잔을 늘 곁에 둔 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다. 어쩌면 컴퓨터 앞에 앉을 때 금방 눈에 띄도록 언제나 커피 머그잔을 손이 닿는 가까운 곳에 두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세계 어디서든 커피 머그잔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늘 사용하는 대표적인 비품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파란색 커피 머그잔은 마음속 깊이 따스한 온기와 편안함을 가득 채워주는 기묘한 존재다.
커피가 음료가 되었을 때부터 서로 동반자가 된 커피와 철학은 커피가 세상에서 사라질 때까지 서로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운명이다. 프랑스 철학자의 이름을 딴 시카고의 카페 데카르트는 나는 마신다, 고로 존재한다를 가게를 알리는 표어로 쓴다. 이 표어가 마음에 든다면 재질.com에서 이것을 새겨넣은 커피 머그잔을 주문할 수도 있다. 커피, 만인을 위한 철학. 스콧 파커, 마이클 오스틴, 따비.